보배를 찾듯 지혜를 찾으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소풍 갔을 때 그 소풍 피크닉에서 보물 찾기를 한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물 찾기 게임이 성공적이 되려면 몇 가지의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물이 시시한 보물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좋은 선물이어야 미리 발표를 해두면 동기부여가 돼갖고 열심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보물다워야 보물찾기에 도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게임이 재미가 있으려면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야 도전이 되고 흥미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주체 측에서는 머리를 써서 이 보물 종이를 각 곳에 기묘한 곳에 숨겨두죠. 네, 풀숲에, 기둥, 벽, 틈 사이에,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책상 아래, 혹은 뭐 돌들, 돌짝반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게임이 흥미로운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보물 종이를 찾았는데 꽝이 있어서 네, 허탈해하는 재미, 또 그런 재미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보물 찾기만 하면 항상 꽝을 뽑아요. 저는 네. 그래서 나하고 보물 찾기는 인연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것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 네. 잠언의 지혜, 잠언서가 가르치는 지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를 호크마 이렇게 말합니다. 호크마. 다 같이 호크마. 영어로는 wisdom, 호크마. 당시 사람들이 이 지혜를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금은 보화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 금은 보배를 찾듯 지혜를 찾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에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지혜를 찾음에도 우리의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혜라는 낱말을 성경에서 연구해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래야 선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선물은 이 지혜라는 선물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라는 선물을 찾는 데는 인간 편에 우리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내려주실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시면서도 노력하는 인생들에게 이 지혜가 소유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잠언 2장을 통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와 또 지혜를 찾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잠언 2장은 지혜를 찾는 방편, 네 개의 스텝,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과정이에요. 2장 1절에 의하면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ccept 한다, receive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받읍시다. 옆에 사람이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지혜의 말씀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겸손하게 선물 받듯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지혜의 선물을 혹은 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것을 창고에 쌓아 올리도록 그렇게 받으라. store up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보물창고에 보물을 이렇게 쌓아 올리듯 treasure up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간직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목적으로 일단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스텝은 2장 2절에 의하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2절 말씀이죠. 본문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라는 말은 의도적인 진지한 경청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웃들이 하는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남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한쪽 귀로 말씀을 놓치더라도 또 한쪽 귀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개의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대부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Making your ear attentive. Making your ear attentive. 내 귀로 잘 attentive하게 하라. 귀로 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라.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attention은 사실은 군대수로죠. 주목, 주목하란 말입니다. 집중, 집중하란 말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다음 절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그랬어요. 울리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두 귀가 울리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경청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세 번째 스텝. 자, 이제 2장 3절에 의하면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은 소리를 높이라,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네,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말이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 2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장에도 나왔습니다. 1장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소리를 지르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지혜가 우리를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부르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자, 2장 3절에는 우리도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이 지혜, 이 지식,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지만 우리도 이 지혜, 이 명철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우리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 교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또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문을 두드리란 말씀이 아니에요. 본래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구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구하라. Keep on seeking. 계속해서 찾으라.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구하고 Keep on seeking. 계속해서 찾고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두드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도를 통해서 지혜의 소유자가 될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스텝, 2장 4절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지혜를 소중한 보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은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시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결단이 뭡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 것을 삼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처음 하나님 왕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죠.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고 싶으냐? 나에게 네가 구할 것이 도대체 뭐냐? 한번 구해봐라.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구해봐라. 자,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사실은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시면 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하는 솔로몬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신통하다. 그래서 3장 13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너무 기뻐갖고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도 영광도 다 줄게.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자,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보물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 하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꼭 지혜를 얻읍시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째려보면서 어쩐지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네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자,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네, 이어서 오늘 본문 잠언 2장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결과 네,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잠언 2장은요, 1절에 사실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 if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우리말에는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3절, 4절에도 if라는 단어가 계속 출현합니다. 만일 말씀을 받고 만일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if라는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는 영어 단어가 then이라는 단어에 then. if, 만일 이 말씀을 받고 만일 순종하면 그때 then, 그때 그 결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 가지가 뭘까? 그 첫째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지혜를 받은 결과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 혹은 야훼. 자, 야훼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이 약속하는 최고의 삶,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처음에는 야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된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마차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마차.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설레이는 경험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한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 좋은 공부예요. 언제 시간 있으면 꼭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신학자 가운데 영국 출신으로 몇 년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패커. 제가 미국 첫 번째 유학을 할 때 그 유학을 했던 성경대학의 바이블 칼리지에 이분이 사경의 인도자로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는 이분이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30대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사경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이 절정에 도달하면 인생의 성숙에 절정에서 쓰고 싶은 책이 있다고. 그때 자기가 책을 쓴다면 그 책의 제목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암, 이런 제목이 될 것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 책을 쓸 수가 없대요.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그것은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그 책을 쓰겠다고. 근데 한 17년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서점에 갔더니 책이 딱 있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네. Knowing God. 이런 제목으로 드디어 그분이 책을 출판했어요. 50사나마 다 돼서 그분이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번역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40대 후반에 이 책을 썼고 몇 년 전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대표 저작으로 항상 이 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얻는다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 두 번째는 선한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 온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죠.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길을 온전하게 선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과연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 이 땅을 떠나가신 분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고 인생의 온전한 길을 떠나가신 한 분,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잠언서를 제가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자꾸만 떠올라요. 네, 이분은 수년 전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방지일 목사님. 영등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103세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최고령으로 만 103세 세상을 떠나가신 분이십니다. 영등포교회는 원로 목사가 두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수년 전까지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방지일 목사님이 늙은 원로. 근데 오래 사셨기 때문에 또 그 아래 원로가 한 분 더 있어요. 젊은 원로 목사님, 김승옥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분당에 방지일 목사님을 강사로 제가 몇 년 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때 분당에 다녀가신 일이 있는데 그때 젊은 원로 목사님이 늙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운전도 하시고 집회할 때마다 늘 박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강대상 앞에 의자를 놓고 목사님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알겠수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한 시간 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100살에 한 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한 시간 설교. 네. 이분은 20년 이상 동안 중국 가서 중국 선교사로 봉직하셨고 또 영등포에서 영등포교회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또 특이한 것은 월요일 날마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를 하셨습니다. 예. 월요 성경 공부, 교역자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은 늘 하실 때가 뭐냐면 자 성경 공부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자 오늘도 보물 캐기 시작하십시다.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안 거예요. 이분은 신구약 전체를 다 강해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가 있고 잠언 강에서도 편해졌어요. 잠언 강에서도. 근데 이분 책의 특징은 뭐 남의 말 인용한 거 하나도 없고 학적인 얘기도 하나도 없고 성경을 성경으로 한 구절 얘기하고 그 구절을 다른 구절은 어떻게 말하는가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성경을 푸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분은 보물 찾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 강의 전권을 출간하셨고 잠언 강에서도 출간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가정생활도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셨고 먼 친척까지 이분을 다 같이 먼 친척까지도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가족 중에는 200명 이상이 의사, 변호사, 목사, 박사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특이한 것은 박 목사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을 해요. 가족 수련회 한 100명 이상 모여요. 100명 이상이 모여서 늘 가족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이 참 좋아갖고 돌아가시던 그 주간 금요일 날인가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 친구로 지내는 우리 직장사역연구소 방선기 목사님하고 전화 연락을 했고 목사님 가능하면 이번 금요일 날 필그림에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꼭 한 말씀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방성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월요일 교역자 성경 공부 인도하신 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알겠다고. 근데 금요일 날 세상 떠나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세상 떠나가던 주간 월요일까지 성경 공부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딱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른 잠언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잠언 11장 30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방재일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낳은 푸르고 푸른 지혜나무 생명나무로 사셨던 분입니다. 보물찾기에 성공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물찾기에 우리도 성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보물찾기에 성공합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보물 찾게 하시며 복된 인생을 살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유산으로 남기신 방재일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을철 할 일이 많겠지만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물을 탐독하는 그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님 보물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보물을 잘 간직하고 이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의 지혜 따라 살고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 평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